구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금주부터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은 광야에서의 시험과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복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기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 신앙 교육의 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그 땅을 진멸해가는 모습에 대하여 현대적인 윤리와 또 인권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 시대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히틀러가 폴란드 땅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공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이다 또 혹은 인종청소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참한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와 달리 그런 견해는 주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복의 이야기는 후대 왕들이 과거의 역사를 미워하기 위해서 짜집게 된 그리고 편집된 이야기다. 요시아 왕과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로 이 정복 이야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들 모두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야기의 역사성, 사실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성이 무너지면 여호수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위치상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의 고리와 같은 역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이 부정되면 성경 전체의 역사성이 부정됩니다. 성경 66권은 서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한 권이 부정되면 성경의 66권 모든 책들이 다 부정되는 결과를 빚고 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정복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자체에서 어떤 흐름과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셨고 영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죠. 이 66권 정경의 울타리 내에서 이 정복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아니다. 양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시점이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초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15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4대 만에 여기로 되돌아올 것이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4대 동안, 약 400년 동안은 애굽 이집트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강대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그리고 추방시키지 않고 종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하여 착취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위협이 되는 그런 수로 번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요셉을 억울하게 종으로 팔아 감옥에 넣고 또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4대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다시 그 자손이 되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땅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손을 먼저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 15장 16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그들에게 주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이루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이면에 포함된 목적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은 심판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셨으나 이제 앞으로도 400년을 더 인내하며 지켜보신다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여러 역사적 자료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밖에도 동물과의 간음이나 또한 근친상간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끔찍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위기야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법의 내용도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는 장차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의 문화나 또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시 강조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위험한 족속인가. 왜 그들과 단절하게 하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종을 청소하기 위해서 버린 전쟁이 아니라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 한 지역과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인내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의로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전리품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죠. 진멸하라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까지 다 진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행하든지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 사람들만 진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또 그 땅에 들어간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라합과 같이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로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열려져 있는 공동체였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들 막 화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엄하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공의로운 의로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정복의 이야기를 알려주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이란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득한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복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이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의 모형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에 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워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곳 또한 모형입니다. 요단강에 대한 이미지는 찬송가의 영향으로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례 찬송가의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그래서 요단강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뇌리에 박힐 정도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찬송가가 가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게 성경 퀴즈에 나오면 다 세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물이 세 개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래서 세 개의 예물인데 예물이 세 개므로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쓸 때 누군가 쓴 것이 지금까지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만일 대본에 동방박사가 한 20명 나오면 그거 틀렸다라고 누군가 지적할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어야만 할 거예요. 세 명이 자기의 먹을 것도 들고 예물도 들고 그걸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많은 무리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케 할 정도로.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서 요단강도 마찬가지. 요단강도 죽음이란 죽음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그것은 죄 가운데 방황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세례의 체험,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그 깊은 물을 건널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강에서 나올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모든 이 요단강의 이미지는 세례의 의미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홍해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포괄적인 의미라면 요단강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형은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할 때. 그래서 예호수아와 예수스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러, 우리는 여호수아지만 예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것을 우리말로 예수, 영어는 지저스 이렇게 번역을 해간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장차 여호수아가 올 것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스라는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도 그 이름에 계시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오신 여호수아시며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다님이시며 또한 둘째 여호수아이신 것입니다. 대조를 해보면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새 창조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그 결과는 지리적인 조건적인 안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특별한 임재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땅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오라. 1절 2절에서 모두 모세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모세가 죽었으니 이것은 그동안 모세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죠. 모세가 방해물이 되었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들어갈 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명,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7절에도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일정의 일장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의 이 역사성을,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장차 들어갈 땅이 어떤 성격의 땅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호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발견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어디로 갈까 찾다가 찾은 땅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며 또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땅입니다. 또한 이 땅은 선물의 땅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따라 주시기에 또한 그 땅은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또한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따라갈 때만 얻어지는 땅이므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땅의 영역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이것은 남북을 그 영역을 말하죠. 광야는 남쪽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가까운 쪽에 많은 산맥들의 전부 사막과 같은 광야죠. 레바논은 북쪽이죠. 헬몬산이 있는 쪽. 그쪽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유프라데스 강은 동쪽에 있고 서쪽 큰 대해, 이것은 지중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북과 동서의 지경을 설명할 때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땅들도 많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거의 유사하게 이 지역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이 땅을 내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며 선물의 땅인데, 선물로 주시는 땅인데 네 발로 밟아야 하는 땅이고 싸워서 승리하여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주셨으면 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야 되죠. 대적이 없어야 되죠. 선물로 주시는 건데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나의 성취이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조화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서 얻어라고 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앞서 싸우며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면서 따라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싸워 얻어야 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 전혀 갈등이 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데 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면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순교자에게만 주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얻어야 할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영생과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까지 싸워 얻은 면류관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구명정을 던져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 구명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줬다면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까? 외부에서 온 은혜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명정이 던져졌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가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외부에서 구명정을 던져준 오직 은혜의 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만 구명정에서 이제 누군가 던져준 구명정을 붙잡고 나왔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불순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지하고 인격적인 나의 선택을 통해 타락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 있는 모든 죄악의 잔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 것, 이것이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얻는 땅이며 동시에 정복하여 싸워 얻어야 하는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교훈들을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너의 가나안을 먼저 정복하라. 어떻게 자신의 가나안을 먼저 정복할 것인가?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 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져라. 라는 어떤 외적인 담력과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7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라. 내 종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켜라. 치우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8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십시오. 일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초점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앞으로 너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강하게 붙잡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선물로 주시는 땅인데 그 싸움의 승리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데 용기만 낸다면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평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묵묵히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할 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9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여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성찰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할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만일 있다면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소심함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단순한 리더십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먼저 정복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가나안은 이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철저히 정복하여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